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상원의원 18명이 이번 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내 배치 완료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과 테드 크루즈, 마르크 루비오, 밤 메넨데스 의원 등 18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방해하는 절차상 검토를 가속화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사드의 배치가 한국의 주변국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미군과 수백만의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동맹의 결정임을 거듭 강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해경이 지난 23일 울릉도 북동 해상 48km 지점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인 북한 선박 한 척과 선원 8명을 구조했다고 한국 통일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정부 합동신문조사 결과 북한 선원들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북측 선박은 수리 중이며 수리가 완료되는 대로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 계획을 통보하고 동해상에서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올 들어 북한 선박이 표류하다 구조된 경우는 5차례로 모두 15명이 구조돼 13명이 송환되고 2명이 귀순했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카타르와 외교관계를 단절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의 협상을 통해 외교적 대치 상태를 끝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카타르가 4개국의 요구를 비합리적이고 주권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로 거부한 지 하루 만인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4개국의 요구에는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기반이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이 카타르와 어떤 문제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은 영내 테러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카타르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데 이어 지난주 중재국인 쿠웨이트를 통해 13개 항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비오의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반체제 인사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 샤오보가 간암 판정을 받고 가석방됐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류 샤오보가 지난달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며 현재 선양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1살인 류 샤오보는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한 혐의로 지난 2009년 1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노르웨이 본부를 둔 노벨상위원회는 중국에서 근본적인 인권을 위해 장기간 비폭력 투쟁을 벌인 공을 인정해 지난 2010년 류 샤오보에게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류 샤오보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오늘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회담에서 무역과 기후변화, 이민 문제 등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 증진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국방 분야 교역과 협력에서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마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인도 무역 적자가 증가하는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인도의 정보기술 회사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H-1B 비자 개혁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북서부 메델린 인근의 호수에서 어제 오후 약 160명이 탄 유람선이 침몰해 적어도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실종됐다고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현재 실종자는 적어도 31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콜롬비아 공군과 소방관, 전문 잠수사들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자 호수에서 운항하던 다른 유람선과 제트스키, 작은 배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승객들을 구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은정입니다. 6월 26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을 제안한 데 대해서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먼저 이제 호응을 해오면 거기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 상원에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에 대한 전 세계 각국의 인도주의 지원이 지난해보다 22% 줄었습니다. 황해도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내일과 모레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6.25 한국전쟁 67주년을 맞아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이 더 큰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공동의 위협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25일 미한 연합사단과 주한미군 2사단을 방문해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67주년을 맞아 주한미군 장병들을 격려한 강경화 장관은 미한동맹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도전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We must resolve our common threat. And that is the rapidly growing threat.
강 장관은 미얀 두 나라의 철통 같은 굳건한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수호자 역할을 해왔다면서 양국은 함께 피를 흘렸고 함께 번영해 왔으며 무엇보다도 함께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미한 두 나라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라는 공동의 위협을 해결해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 오는 29일에서 3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 정상이 포괄적 전략 동맹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의 전략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다룰 최선의 방안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강 장관은 미군으로부터 무기 체계 설명을 듣고 브래들리 전투 차량과 화생방 정찰차 등 무기 시연에도 참관했습니다. 아파치 헬기에도 탑승한 강 장관은 미군 무인 정찰기와 북한 무인 정찰기의 성능을 물었고 이에 미군 관계자는 미군 장비를 북한 무인기에 비교할 수 없다며 미군 무인기의 능력이 월등하다고 답했습니다. 강 장관의 이날 미군 부대 방문은 6.25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오는 29일에서 30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 앞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6월 25일을 맞아 미군 부대를 방문한 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강 장관은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미한 동맹의 정신에 입각한 합의를 번복할 의도가 없으며 환경 영향 평가가 사드 결정의 번복이나 초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흘 뒤로 다가온 미한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적 미래를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양국 정상은 조건이 맞는다면 대북 관여와 개입을 한다는 데 대해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진전이 확인되는 단계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추진될 것이라며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다만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제재, 압박과 병행에 추진될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인 고려에서 독립화돼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주한미군이 대북 정밀타격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제즘을 한국에 전격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복수의 군사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주한미군이 최근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제즘 10여 발을 전력화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상공에서도 북한의 핵심 시설을 정밀타격하는 무기입니다. 길이 4.27m, 중량 1000kg으로 탄두 무게는 450kg이며 목표물에 대한 타격 오차는 2m 안팎입니다. 한국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은 문 대통령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이제 호응을 해오면 거기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4일 한국의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 주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 축사에서 과거 남북한이 한 팀으로 출전했던 국제스포츠대회를 거론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은 25일 세계태권도선수권조직위원회 주최 만찬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장 위원은 1991년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했을 때 남북회담을 22차례나 했고 5달이나 걸렸던 선례를 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을 활용한 일부 종목의 분산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올림픽 전문가로서 좀 늦었다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의 발언은 경기장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인증 등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올림픽을 7달 남짓 앞둔 현 시점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남북 단일팀 협상이나 선수단 개회식 공동 입장도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북한 선수들이 아직 없다는 게 큰 걸림돌입니다. 북한은 동계 스포츠 분야에서 세계 수준과 실력차가 커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 한 명의 선수도 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출전을 위해 피겨스케이팅 페어 부문과 쇼트트랙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일 북한이 동계올림픽 출전에 성공하면 남북한 실무협의와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대화를 통해 남북 동시 입장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 스포츠 교류 재개를 위해 직접 나선 데 대해 전문가들은 전면적으로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상대적으로 쉬운 분야부터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속에서도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교류를 위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체육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세계 태권도 대통령이 가가지고 뭐 축사를 하는 그런 자리는 좀 맞지가 않은 자리인데 그렇게 간 거는 결국은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의지를 좀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 분위기하고는 좀 맞지가 좀 않죠. 그런 점에서 아마 그 태권도 대 축사에서는 뭐 스포츠 말고는 다른 부분에 언급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러나 제재와 대화를 병행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연일 비난하고 있는 북한이 이런 제안을 흔쾌하게 받아들일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런 교류의 대가로 한국 측으로부터 외교 안보적 또는 경제적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아마 북한은 지금 태도로 봐가지고도 접속 그 협력하기가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이 이면에서 어떤 다른 약속을 하기 전에는 이것만 그 단순하게 협력해 주는 거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은 북한이 한국과의 교류 여부보다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일단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거래 중단과 북한의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금융위원회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난 21일에서 23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연 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기준에 정밀 금융제재를 반영해 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1989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37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에 대해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이 미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공식 방문을 환영하고 미국과 한국 관계를 기념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결의안은 6월 28일에서 7월 1일에 걸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한국과 경제, 안보, 문화 분야에서 계속해서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도전들에도 새로운 협력을 맺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동맹의 중요성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의 모든 도발에 대응해 동맹을 지킬 것이며 미국과 한국 양국이 협력해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끔찍하게 유린,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계속되는 고통을 해결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사드 등 첨단 무기를 한국에 배치할 것이며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 동맹에 의한 결정을 바꿀 의도가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한국 정부가 밝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이 현재 국내 총 생산의 2.6%를 국방비로 쓰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이를 3%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이 발의했으며 민주당 의원 8명, 공화당 의원 8명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서명에는 공화당의 존 맥케인 군사위원장과 조니 아이잭슨 보훈위원장, 코리 가드너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 마르코 루비오 의원, 민주당의 딕 더빈 원내총무, 다이앤 파인스타인 법사위 간사, 잭 리드 군사위 간사, 팀 케인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대거 동참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벤 카딘과 에드 마키, 공화당의 존 맥케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이번 결의안과 관련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성명에서 영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국방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라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이때 두 나라의 우정과 공통된 가치를 재확인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장으로 돌아오도록 전례 없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29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의 큰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회담 의제와 두 나라의 입장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미한 정상회담은 오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가장 큰 현안은 북한 핵 문제입니다. 미얀 양국은 북한에게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목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점에서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최대 압박과 개입이라는 명칭이 말해주듯이 대북 압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That's another responsibility we have, and that's called the country of North Korea. We have a big.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초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압박보다는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6.15 남북 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둘러싸고도 서울과 워싱턴은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미국은 핵미사일 동결만으로는 부족하며 북한이 비핵화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의 지난 15일 브리핑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대화할 것이며 현재 미국은 북한이 그런 단계를 밟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미북 관계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모든 문제가 북한의 핵 개발로 시작된 것인 만큼 먼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야 나머지 문제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미한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미국 관공은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군은 올 3월 발사대 두 기를 한국에 반입해 경상북도 성주의 사드 부지에 배치한 데 이어 나머지 4기를 추가로 반입해 미군 기지에 보관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사드 배치가 1년가량 늦어지게 됩니다. 청와대는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정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점령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서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백악관 고위관리는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드 문제가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사드 배치에 관한 과거 공약을 원상태로 되돌리지 않을 것임을 확언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온 뒤 사망한 오토 원비어 씨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원비어 씨를 북한에서 좀 더 일찍 데려왔어야 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원비호 씨 사망을 안타까워하며 가족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사항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인류의 보편적 주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 무역량은 지난 2012년 3월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100억 달러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거나 종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환영 만찬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등 일련의 행사를 통해 개인 차원의 유대와 신뢰를 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3박 5일에 걸친 이번 방미 기간 중 펜스 부통령 등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두루만나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설명하고 한인 간담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는 2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위와 신뢰를 쌓고 이를 토대로 미한 동맹을 탄탄히 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전직 주미 한국대사 초청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만나자는 초청에 따라 조금 이르게 정상회담을 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두 정상이 구체적인 현안을 논의하기보다는 동맹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큰 틀의 공조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북핵과 한반도 평화 정착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부터 북한인들에게 고용비자를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는 전체 해외 노동자의 0.1%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주재 폴란드 대사관은 2016년과 2017년에 북한 주민들에게 단 한 건의 고용비자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폴란드 정부가 밝혔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폴란드 대표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폴란드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모두 그 이전에 입국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는 폴란드 내 전체 해외 노동자의 0.1% 미만에 불과하며 그나마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 대표는 북한 주민들에게 고용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문제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나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폴란드를 예로 들었습니다.
Poland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winding it down. They have stopped issuing visas to North.
폴란드가 현재 북한 노동자 수를 축소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미 새로운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또 다른 사례로 남유럽에 위치한 작은 나라 몰타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몰타 외무부는 지난해 8월 BOA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몰타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북한 정권으로의 현금 유입을 막고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냐는 질문에 그런 사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답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최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장시간 일하는 자국의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 거의 대부분을 빼앗아가는 북한 당국의 처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23개국을 공개하며 압박했고 유엔총회는 지난해 북한인권결의안에서 처음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국가 세네갈도 지난해 10월 13일부터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세네갈은 지난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제출한 대북결의 2325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기업 만수대 창작사의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입국과 단기 체류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는 세네갈에서의 활동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따른 것이라고 세네갈 정부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과 중국 당국의 국경 단속 강화로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의 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탈북자 문제를 인도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 중국 당국을 비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탈북 경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로워지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23일 게재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 신문은 북한을 떠나 한국 등에 정착하는 탈북자들의 탈출 과정이 이전에 비해 크게 어려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탈북자 3만 명 시대에 돌입하는 등 연간 탈북자의 숫자가 최근까지 꾸준히 늘었지만 올해는 그 숫자가 크게 주는 등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이런 현상이 북한 김정은 정권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경 통제가 강화된 것은 물론 북한과 중국의 단속이 탈북자뿐 아니라 탈북을 돕던 선교사들과 브로커들에게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과 협력해 탈북자들을 억압하는 중국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북한 탈출이라는 책을 펴낸 멜라니 커크패트릭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과 중국 모두 국경 단속을 시작하면서 탈북자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면서 중국은 도움을 주지도 않고 인도적 우려도 하지 않는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탈북자 구출단체인 헬핑 핸즈 코리아의 팀 피터스 대표도 난민이란 말은 중국의 용어집에 없고 오직 불법적 경제 유민이란 용어만 있을 뿐이라며 탈북자 문제를 인도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 중국 정부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탈북자 지원단체인 링크의 박석길 씨는 중국이 개발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국경 지역의 불법 체류 외국인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중국이 탈북자 문제에 나서게 된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중국 내 탈북자 수를 약 20만 명으로 추정하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여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중국 남성에게 팔려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이 체포한 탈북자를 곧바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면서 탈북자들은 공포 속에 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 툼원과 북한 칠보산에 있는 관광 상품이 최근 재개됐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광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만강 유역 툼원에서 출발해 기차로 북한 칠보산을 여행하는 관광 상품이 지난 16일 재개됐다고 중국 언론들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처음 선보인 이 상품은 칠보산뿐 아니라 청진 등 함경북도 일대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행 상품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문 칠보산 관광 일정은 3박 4일로 1인당 관광 비용은 미화 약 250달러에서 320달러 사이입니다. 이 상품을 선보인 중국 여행사는 신분증과 증명사진만 있으면 여권이 없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함경북도에 있는 칠보산은 수려한 경관과 기암 개석으로 유명한 명승지로 금강산과 함께 북한의 2대 절경으로 꼽힙니다. 칠보산 기차 관광 외에 두만강 옌벤 지역에서 출발하는 북한 관광 상품으로는 훈춘 나진 관광, 삼합 칠보산 버스 관광, 고성리 삼지연 관광, 고성리 무봉 삼지연을 잇는 관광 상품 등이 있습니다. 특히 백두산에 가까운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의 허룽시는 현재 북한 무봉 관광 특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봉 관광 특구는 삼지연군 무봉 노동자 지구에 위치한 곳입니다. 허룽시는 무봉 특구가 관광지로서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하고 북한 측에 먼저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이 특구에 대한 50년간 개발권과 경영권 사용권을 허룽시 측에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그리고 러시아와 각각 국경을 맞대고 있는 훈춘 씨는 올해 초 3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두만강 팡창부두에 유람선 전용 부두와 연합검사봉사센터를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훈춘 씨 동쪽 끝에 있는 팡창부두는 강 건너 북한 두만강역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전용 부두에는 300톤급 유람선이 취항하며 훈춘 씨는 이 유람선을 타고 팡창부두를 출발해 북한 승전대와 특색 관광 마을 등을 둘러보는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훈춘 씨는 또 지난 3월 초부터 자가용을 이용한 북한 여행 상품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개통한 라짐 브라디보스토크 항로를 이용한 관광 상품도 선보였습니다. 이는 훈춘에서 출발해 라진 지역을 둘러보고 망경봉호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여행 상품입니다. 북한 접경 중국 지방정부의 대북 관광 사업은 두만강 지역뿐만 아니라 압록강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압록강 유역에서는 평양과 기차로 연결된 단둥이 가장 큰 대북 관광 창구입니다. 중국 옌벤 대학의 이림금숙 교수는 지난해 말 발표한 글에서 단둥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는 관광객의 수를 2016년 기준으로 연 9만 명 정도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단둥에서는 특히 기존 북한 관광 상품 외에 반나절짜리 신이주 관광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 반관영 매체인 중국신문망은 랴오닝성 여유국을 인용해 이 상품 이용자 수가 올해 초 현재 2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반나절 신이주 관광은 입국 사증 없이 가능합니다. 한반도 정세가 나빠져 단둥 지역의 대북 관광이 크게 위축됐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BOA가 확인한 결과 단둥 현지 여행사들은 북한 여행 상품을 여전히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외화 벌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북한 관광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에 대한 전 세계 각국의 인도주의 지원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대북 지원은 식량 안보와 영양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에 대한 전 세계 각국의 인도주의 지원은 2,64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와 세계식량계획 WFP의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3,400만 달러에 비해 22% 감소한 것입니다.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자료는 원조국들과 국제기구가 제공한 정보를 취합한 것입니다. 올 상반기 지원국 수도 지난해 유엔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7개 나라에서 6개 나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대북 지원을 한 스위스와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가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 반면 인도와 호주 정부가 올해는 지원하지 않았고 미국 정부는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 지원 사업에 미화 10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난 2011년 민간고단체 사마리탄스 퍼스를 통해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 수해 복구에 9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5년여 만이었습니다. 유엔의 올 상반기 북한에 대한 긴급 지원금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감소했습니다. 유엔은 올 상반기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의 중앙 긴급 구호 기금을 통해 자금 부족 긴급 지원금 명목으로 6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800만 달러를 지원했던 것에 비해 25% 감소한 규모입니다. 개별 국가로는 스위스가 5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스위스는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북한에 분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분유는 현지 식품 공장에서 슈퍼 시리얼, 즉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첨가된 혼합 영양 강화 식품으로 가공돼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이어 러시아와 캐나다가 각각 300만 달러와 150만 달러를 지원해 뒤를 이었습니다. 올 상반기 국제사회 대북 지원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식량 안보와 영양 지원 사업으로 전체의 84%인 2,230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보건 사업에 270만 달러, 식수위생 사업에 100만 달러가 각각 지원됐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6.25 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입니다.
유교 참선 유공자 분들에게 탈북 및 안보 감사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는
6.25 전쟁 67주년을 맞아 경기도 광명시 보훈회관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찾아가 고마움을 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통일부 산하 비영리 민간단체 통일미래연대에서 마련한 자리로 탈북민들이 참전 용사들에게 큰절을 하며 감사의 의미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6.25 참전 용사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 담아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미래연대에서는 6.25 참전 용사들이 있어 지금의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있다는 의미로 이분들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미래연대 최현준 대표입니다.
대한민국 탈북민들이 정말 6.25 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또 자기 청춘과 희생을 다 바친 우리 6.25 용사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런 마음을 전달한 자리 저희들이 봉사로 말하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 전달하는 이런 취지로 진행했습니다.
최윤준 대표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6.25 전쟁으로 희생된 분들의 정신을 잊지 말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하게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그 의미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대항에서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 분 중에 하나가 정말로 6.25 우리 처절한 6.25 전쟁 이런 불길 속에서 6.25 참전 우리 용사들이 정말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 대한민국 잠시 지키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 행복은 없다. 정말 이분들 찾아뵙고 한번 꼭 반드시 한번 우리가 인사를 전하고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인양이 됐습니다.
현재 남한에서 안보 강사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탈북민 이지혜 씨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왔는데 이 자유를 지켜준 분들이 바로 6.25 참전 용사라면서 나이가 든 참전 용사들을 보면서 북한에 있는 부모님 생각이 난다고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기를 대한민국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사시면 앞으로 얼마나 더 그러실까 하는 의미에서 이 행사를 제기했고 또 이분들이 고향이 북한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고령에 계신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매년 이 행사를 그냥 주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행사를 갈아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날 봉사에 나선 20여 명의 탈북민들 6.25 참전 용사들에게 북한식 농마국수와 순대 그리고 떡을 비롯해서 두부로 만든 인조고기 등 다양한 북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네, 맞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참전 용사들 역시 북한 음식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기도 했습니다. 탈북민 박명심 씨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탈북민들이 고향에서 먹던 북한 음식들을 좀 준비해 봤어요. 오래되신 분들은 좀 고향의 맛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이제 고향 음식인 이제 북한 음식을 순수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아마 한국에서는 좀 찾기 어려운 그런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박명심 씨는 맛있게 북한 음식을 먹고 있는 참전 용사들이 오히려 고맙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봉사를 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은 오늘 저희가 이제 시작한 행사가 너무나도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좀 즐기면서 또 어르신들에 대한 이제 공경하는 마음도 가지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같이 가지고 또 마무리도 함께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편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의 땅을 밟은 탈북민들은 이날 아코디언과 트럼펫 등 다양한 악기 연주와 노래로 6.25 참전 용사들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6.25 참전 용사들 역시도 함께 박수를 치며 이 자리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아코디언 연주와 함께 추억의 길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 광명시지회 오장석 부회장은 탈북한 주민들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자신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줘서 고마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6.25 동란이라는 건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북에서 얼마나 학대를 받고 고통스러웠으면 그 서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얼마나 신음을 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자유롭고 평화스럽고 고맙죠. 6.25 때 우리가 부산까지 밀리고 완전히 걔들 손아귀에 넘어갔다면 공산화가 되고 말았을 거고 대한민국이라는 건 존재가 지금 없을 거 아닙니까?
이번 자리를 마련한 통일미래연대에서는 자유와 희망을 찾아온 탈북민들이 이 땅의 수혜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자로 함께한다는 의미로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더 자주 열어서 소통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가뭄에 허덕이던 한국 전역에 어제와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비입니다. 비가 집중된 지역과 그 양이 공평치 못해서 갈증이 높아졌고요. 비 피해를 입은 곳이 속출했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7년째가 된 어제 한국전역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정부는 참전용사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감사와 예우를 강조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는 한국민 5,001명의 위자료 청구소송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다렸던 비가 내렸는데 비가 반갑지 않았던 지역의 소식도 들리네요.
비가 오기는 왔는데요. 너무 적게 내려서 감질맛만 봤다는 지역이 많고요.
네.
또 일부 도심 지역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가 쏟아지고 낙뢰가 또 내려서 피해를 입은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각도 서울과 전북, 광주 뭐 이런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제 피해가 난 곳은 전라북도와 대구, 경북 일부 지역입니다. 100mm 가까운 비가 내린 지역은 도로가 잠겨서 교통사고가 나고 기차역 배합실에 물이 차서 물을 급히 퍼내는 그런 아수라장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천둥번개 때문에 불이 난 곳도 있었고요. 강하게 바람이 불어서 적재되어 있던 큰 콘테이너 박스가 넘어진 사고도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비가 내린 것도 표가 나지 않는다는 지형의 가뭄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의 비가 내린 지역에서는 논밭 물을 가두기는커녕 메마르고 갈라진 논바닥을 달래기도 역부족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
일단 비가 내린 뒤에 한국 전역은 폭염 상황은 멈춰져 있지만 북상하는 장마 전선에 따라서 대기가 불안정해서 지금 호우가 내리고 있는 지역에 또 어느 정도 비가 쏟아질지 어떻게 전개될지 긴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7년째였는데요. 한국에서도 6.25 한국전쟁을 되돌아보는 기념행사가 열렸네요.
네네. 한국 정부가 주관하는 6.25 제67주년 기념식을 비롯해서 부산 유엔 기념공원과 또 전국 각지의 6.25 전적지 시민문화회관 등에서 민족 상잔의 비극 6.25의 아픔을 잊지 말고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호국 영령과 참전 용사들을 기리자는 취지의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중앙 기념식은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됐는데요. 참전국의 주한외교사절, 정부 주요 요인, 참전용사와 각계 시민사회 대표, 학생, 군인 등 5천여 명이 기념식에 자리했습니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나라의 국기와 또 참전부대 깃발 등이 기념식장에 도열한 뒤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6.25 기념사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했습니다.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북한은 탄도미사일 등의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 또 미국인 원비어 씨의 사망 사건으로 국제사회가 격분하고 있다며 북한은 억류 중인 한국과 미국 시민을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등 국가 유공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예우를 재확인하고 약속했습니다. 6.25 67주년인 이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기념식에는 국무총리가 또 참전 유공자를 위한 위로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군요.
네, 그 기념식 후에 서울 소공동에는 롯데호텔에서 국군 및 유엔군 참전용사, 참전유공자 위로연이 있었습니다.
네.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 또 2000년 8월에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온 국군포로 유영국 씨가 참석했고요. 해외교포 참전용사, 여성의용군, 또 소년병, 학도의용군 등 숨은 참전용사들이 이번 그 위로연 행사에 초청됐다는 것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참전한 노병들에게 특별한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기념식과 위로연을 보여주는 보도 영상을 보면 제복을 입은 외국인 노병들이 많은데요. 한국 정부가 이들을 초청했죠?
네네. 그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희생한 유엔 참전 군인들의 감사를 전하기 위한 방한 행사의 일환입니다. 1970년대에 이런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당시는 네. 민간에서 이 행사를 진행했고 2000년도 그러니까 6.25 6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 국가보훈처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80여 명의 유엔 참전 용사와 가족들이 초청돼서 참전 지역을 방문했고요. 유엔군들의 희생 위에 일어선 그 한국의 발전상을 둘러보게 하는 등 이 한국 정부가 이 정부 차원의 예우와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21개국 참전용사들의 후손 대학생들을 초청하는 평화캠프 행사가 또 30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훈행사로 방한한 유엔 참전용사와 가족은 모두 3만 1천여 명입니다. 한편 6.25 67주년 기념식이 끝난 뒤 서울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서는 진보와 보수단체가 주관하는 거리 행진이 각각 열렸습니다.
네.
보수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사드 즉각 배치, 한미 동맹 강화, 한미 정상회담 성공, 또 북한 규탄 구호를 외치는 거리 행진을 했고요. 미국 워싱턴 DC에서 매년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에 열리는 리멤버 727의 취지를 살린 리멤버 6.25 평화 집회가 촛불과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행사로 열렸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 박 전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한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18개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형사소송 재판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소에서 대기업에 강요한 뇌물 관련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오후에는 민사재판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피고가 된 또 다른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
이른바 대통령 박근혜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네,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한국민들이 집단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재판. 원고 측과 피고 측 당사자들이 나와서 자료를 신청하거나 그 진술하는 변론기를 가진 건데요.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었는데 1차 소송 명단에 소송을 이끌고 있는 한 변호사와 5천 명의 시민들이 이름을 올렸고요. 2차 소송 명단에도 4,100여 명, 6월에도 또 400여 명이 이 소송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도 참여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만 명대 소송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상당한 규모인데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건가요?
사연은 다양합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고 소화가 안 돼서 위장병과 불면증이 생겼다. 이런 소송자가 있습니다. 매주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드느라 주말 시간을 뺏겼으니 위자료를 내라. 이런 주장도 있고요. 하루 종일 뉴스를 봐야 해서 태교를 망쳤다. 불안하다는 임신부. 또 손님으로 북적여야 했던 주말 장사를 망쳐서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시민 원고도 있었습니다. 또 탄핵 관련 의견 충돌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네, 피해 내용이 뭐 다양한데 청구액 규모도 크네요.
네네. 그 주장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은 1인당 한국 돈으로 50만 원입니다. 미화 440달러 정도가 됩니다. 오늘 진행된 소송은 5,001명이 원고로 돼 있어서 25억 원 소송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여 명 정도로 소송 참여인이 늘어나면 무려 44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민사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인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현 변호사라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지구촌 오늘 보내드리고요. 또 미국에서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쿠바 출신 사업가 제시 칼자도 에스폰다시의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쿠바 인스파이어스라고 하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또 English with you, 역사 속 오늘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